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영적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을 잠시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죠. 자기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함의가 어찌 되었든 그것을 우리의 실존적 과제로 생각한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서 존재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도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질문하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해주시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건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놀랄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투명성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오랫동안 때가 묻어 있으면 창밖에 보이는 풍경들이 때 묻은 풍경으로 보이죠. 그러나 창문을 잘 닦아놓으면 정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되비춰주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불투명하게 되어버린 나의 마음을 닦고 또 닦아서 맑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실까?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 사람이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자꾸 던져야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곳을 버리고 다시스로 달아나던 요나를 바라보면서 그 요나가 문제 많은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하는데, 이 세상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게 된 것은 그 선원들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왜 오게 되었는지를 좀 듣고 싶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선원이 이 요나에게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 생업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뭘 해가지고 먹고 사냐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일이었죠. 그 질문, 너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그 질문이 요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들었어요. 너는 어디에서 왔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내 고향집이 어디야 이렇게 묻는 게 아니죠. 너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야. 그 질문은 따지고 보면 뭐냐면,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를 벗어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 나라가 어디이며 내 민족이 누구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요나가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사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요나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아름다움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무고한 이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요나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희생되기를 자청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기보다는 책임을 지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의 퀸즐랜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러분 퀸즐랜드를 바다로 흐르고 있는 강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읽은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스펑이라고 하는 성공회 주교가 쓴 책에서 제가 본 건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퀸즐랜드 한복판을 흘러가고 있는 강물 위에는 때때로 오렌지빛 나뭇잎들이 점점이 떠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오렌지빛 나뭇잎은 어떤 나무냐면 맹그로브 나무잎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들은 누구나 다 그 오렌지빛 나뭇잎을 보며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맹그로브 나무 잎은 아주 푸른색을 띠고 있는데 왜 이 나뭇잎만은 이렇게 오렌지빛을 띠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펑주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맹그로브라고 하는 나무는 여러분 그 바다와 민물 그 중간쯤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 여러 해 전에 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도 쓰나미의 그 폐해가 컸던 까닭 가운데 하나가 산호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맹그로브 숲을 개발을 위해 전부 없앴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더 커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맹그로브 나무는 정말 신기하게도 민물과 그리고 바닷물 중간쯤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거죠. 수많은 생명들을 그 안에 거느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식물이든지 염분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식물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그로브 나무는 두 가지의 생존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뿌리를 아주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염분이 그 뿌리를 통과하여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름 장치를 몇 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존 전략 1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존 전략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분이 체내로 유입될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인데 그것이 그 물관을 통해 가지고 나무 전체로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맹그로브 나무는 특정한 나뭇잎을 지정해두고 염분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보내는 장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분이 점점 한 나뭇잎에 몰리게 되면 그 나뭇잎이 오렌지빛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툭 떨어져가지고 강물에 동실동실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식물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스펑이라고 하는 주교는 그 나뭇잎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붙였는데 Sacrificial Leaves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Sacrifice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니까 희생엽 저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희생나뭇잎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나뭇잎이 스스로를 희생함으로 다른 나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나무만의 전략이 아니고 모든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살고 있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이 시스템을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공간 말고 다른 곳에서 애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밑에서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희생 덕분에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마움이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있음은 여러분, 나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해 준 덕분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고마움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요나는 자신을 물고기 그 바다에 던져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요나서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나의 하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니느웨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배에서 그는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산의 뿌리가 있는 그 밑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죠?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내려가다 마침내 어디까지 갔냐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는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낮아지고 낮아지다가 마지막 지점인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정말 지중해 사람을 삼킬 만한 그렇게 큰 물고기가 있는가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야기는 이야기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의 상황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답답하고, 그렇죠?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고, 그렇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런 일도 그 속에는 없습니다. 속절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살다 보면 바로 요나와 같은 처지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가까운 곳에 여러분 서울역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가까이에 서울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서울역에 얼마나 많은 노숙인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래 하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어떻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스스로 희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려서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도와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유폐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역을 에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일하면서 지내는 목사님들을 저는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압니다. 이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하고 아주 친밀하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를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그러시죠. 좋은 일인데.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요. 왜 고마운가 했더니 여러 교회에 부탁을 했는데 난색을 표한 겁니다. 난색을 표한 거예요. 그게 절 찾아왔는데 저는 서슴없이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숙인들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는데 이 목사님들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 노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초대장을 드렸어요.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꼭 와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초대장이었습니다. 자, 노숙인들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에 가든지 초대받지 않은 손님 아닙니까?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들은 외면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초대받았어요, 예배에. 그래서 이걸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술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분들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와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밑바닥 아주 저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요나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답답한 지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대가 잘못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대의 꿈이 뭐요라고 얘기하면 20여 년 전, 30년 전에 젊은이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죠. 나는 이 세상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그대의 꿈이 뭔가 하고 물으면 정규직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슬픈 세상 아닙니까? 젊은이들의 꿈이 정규직인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그들의 영혼을 축소하고 또 축소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 일만이 그들의 관심의 전부가 되도록 만든 이 세상, 참 슬프지요? 우린 그만큼 지금 낮아진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슬프게도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십 번 이력서를 내고 곳곳마다 면접을 했지만 여전히 회사가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야말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때때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거라고 믿었던 돈이 속절없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요나가 처해 있었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답답한 지경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런 답답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가능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파스칼이 인간은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인간이 여타의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런 얘기죠. 인간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우리가 무한한 세계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죠? 세상은 우리를 점점 땅의 현실에 붙들려 살도록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끊임없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의 현실에 충실하다가도 때때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또 여쭤가면서 내 삶을 새롭게 방향 정립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함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어두운데 여러분, 그 캄캄한 어둠이 배경이 되어서 창가에서 보면 내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창에 내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요나가 처해 있었던 절망의 상황이야말로 요나가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드디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성전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어둠, 요나가 처해 있었던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상황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서 어떤 반성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신실했는가 하는 얘기죠. 먼저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성을 거절하고 달아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요나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웃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이 시큰해진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필연이든 우연이든 나와 마주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로 인식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신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앞에 당도한 저 사람을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어떻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그를 어떻게 무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앞에 이끌어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함부로 대하냐, 그 얘기예요. 정말로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어떤 사람을 유형적으로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김기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내 속에 있는 따뜻한 것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애써 숨기곤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발현되지 않도록 억누르고 있기는 하지만 내 속에도 거칠고 야비하고 음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사랑하는 것이냐면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부정적인 가능성이 발현되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함입니다. 거꾸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선한 가능성이 발현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불의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욕망이 쓰러지는 것을 나의 존재 때문에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일 하지 않아도 있음 그 자체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요? 나의 존재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보일 때 나는 정말로 이웃사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요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웃사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를 하나님께 바치며 사는 것이 마땅한 내 삶이겠죠.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명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70억 분의 1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라고 하는 거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70억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공간 속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얼만큼 많으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갱이를, 사막이든 바닷가에 있든 모든 모래알갱이 숫자의 10배쯤 된대요. 우주 가운데 있는 별의 숫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큰 우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티끌과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의 생이라는 게 때때로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못났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남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루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나의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의 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지요. 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절망의 어둠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반성 안 합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 아니라면 그런 반성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실패는 때때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들어올리게 된 것이죠. 낮춰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졌던 그의 삶이 이제는 소생하는 삶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들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이렇게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마도 제 생각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요나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극단적인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명 앞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3.1교회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헌신하는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 훈련받고 가서 애쓰고 있죠. 땅끝을 향해 가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땅끝은 장소로서의 어딘가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희망을 구성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절망스러운 상의 자리야말로 우리의 땅끝이 아닌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생의 자리야말로 우리 시대의 땅끝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내가 그 땅끝에 몰리진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을 나의 마음 아픔으로 느끼며 사는 것이 하나님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어디예요?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수월의 뱃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가 있겠다고 했던 그 갈릴리가 우리 시대의 땅 끝 아닙니까?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 우리끼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찬미하는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 아닙니다. 저 땅끝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희망의 자리로 되돌리려고 할 때 그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속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누구나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맹그로브 나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설교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또 다른 나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겨울이 되면 겨울나기를 하기 위해 두 가지의 전략을 세우죠. 하나는 나뭇잎을 다 떨구는 것입니다. 상록수들을 제외하고 다른 나무들은 대개 나뭇잎들을 떨궈냅니다. 일조량이 적어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나무들은 물관을 통해 올라오는 물과 영양분이 나뭇잎으로 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막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여러분 떨켜라고 하죠. 그래서 때가 되면 떨켜가 똑 떨어져서 낙엽되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기 구조조정입니다. 그 나뭇잎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혹독한 겨울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들은 나뭇잎을 떨궈내므로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참 장엄합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무 가운데 많은 종들이 겨울 나기 위해 또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 세포보다 수천 배나 큰 얼음 세포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꽁꽁 얼게 될 때 체내에 있는 이 나무의 내부에 있는 그 물들이, 수분들이 꽁꽁 얼려고 할 때 그 얼음 세포가 그 추워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을 만들므로 다른 나무 세포들이 살도록 만들어냅니다. 장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고통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봄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 이 나무가 봄을 준비해야 하는 그때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몸속에 있는 얼음 세포에 얼음을 녹여서 뿌리끝과 나뭇잎, 가지 끝으로 보냄으로써 나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얼음 세포이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나의 내면 속에 얼음 세포처럼 스스로 굳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 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얼음 세포가 자신을 녹여서 나무를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고통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을 오히려 창조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삶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란 저는 연금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연금술입니까?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비철금속을 통해 금을 만들려고 했던 중세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의 자료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때로 수월의 뱃속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이 내 삶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모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빛나는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이 땅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시어 그들 속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땅끝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빛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소명으로 여러분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지만 인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행복보다는 불행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처럼 우리의 생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내면의 빛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땅끝에 몰린 사람, 그 모든 사람 앞에 우리들이 다가가 하늘의 신령한 빛을 비추어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두운 시대입니다. 절망 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어둠 가운데 희망과 소망의 빛을 역설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